네, 여러분,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중요한 비유만 몇 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감추인 보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감추인 보화와 진주와 또 물고기, 좋은 물고기. 근데 이건 다 똑같은 걸 얘기를 하죠.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비유예요. 예수님이 그 다른 성경에 보면요, 비유로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 무리들 앞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그 해석을 무리들 앞에서 풀어주신 적이 없어요. 항상 그 해석은 나중에 제자들이 있을 때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엔 비유가 없어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만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비유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누룩에 대한 비유, 천국은 마치 반죽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진정한 회개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자가 누군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감추인 보화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감추인 보화로 주셨어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화로 알지 못해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조차도 예수님을 참 보화로만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것이 조금이라도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아유, 지금 이 시간, 지금 밖에 비도 오고 뭐 날씨도 궂은데 집에서 편안하게 좀 쉬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불신자들은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왜 꼭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럽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거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여러분, 뭐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들지 모르지만 과거에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 뭡니까? 이 보화가 뭔지를 잘 몰라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추인 보화를 여러분들하고 좀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르는 얘기는 없어요. 다 알지요, 이거. 가장 중요한 보화. 여러분, 이때 당시는 은행이 있고 어디다가 투자하고 돈을 맡겨놓고 할 수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돈이나 아니면 금붙이나 이런 값 나가는 그걸로 바꿔서 집에다 보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한국도 그랬어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저희 외할아버님도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6.25 때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아무것도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 필요한 거 몇 개 해가지고 떠나면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금붙이가 있다든지 금괴가 있다든지 그거 짊어지고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땅에다 파묻어 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에 무슨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피난 갔다가 가다가 그 주인이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몰라요. 파묻어 놨는데 파묻어 놓은 사람은 죽었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어딘가는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누가 다른 사람이 밭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거기다가 농사만 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밭의 주인이 아니에요. 다른 일꾼이 뭐 고용해서 온 일꾼이든지 밭을 파는데 뭐가 툭 걸리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래서 더 깊이 파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감추인 보화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단지가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보화는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은 보화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고 캐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렸죠? 이 감추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콜로새서 2장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보화를 캐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삶 가운데서 그 보화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시는 그 정도는 다 달라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 보화, 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왜? 이게 너무 귀하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예수님도 조금 좋은데 세상 것도 조금 좋아. 그러니까 이것 잡았다 저것 잡았다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기.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건 다 달라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 모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발견했다고 떠듭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보화가 누구에게 돌아가요? 땅 주인에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다시 조용히 묻어놓습니다. 조용히 묻어놓고 얘기를 안 해요. 물론 이걸 뭐 법적으로 또 뭐 윤리 도덕적으로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 또 골치 아파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윤리 도덕적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접근하라면요, 풀리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윤리 도덕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 있어요. 자, 이 사람이 그걸 가만히 덮어놓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발견했는데 이걸 육신적으로, 나의 육신의 충족으로 몰아가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기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얼마나 많아요. 조금 은혜 받으면 그것 때문에 막 떠들고 다니고 지금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묻어놓고, 그게 너무 귀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일당 받고 갔겠죠. 일당 받고 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 밭을 살 궁리를 합니다. 모든 인생의 목적이 이 밭을 사는, 근데 밭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보니까 그 토양이 너무 기름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안에 나만 아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의 입장에 한번 돼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결정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가짜 구원은 이 참 의미를 알지 못해요. 보아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조금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참 보화, 참 보배,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봤다면,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고 알고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는 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 보화만 바라보고 이것을 그것을 위해서 밭을 사는 그날까지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 육신적으로 자랑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은혜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관심이 몸에 있으니까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남의 밭에서 일을 해주는 일당 받는 사람이 이 보화를 그냥 솔직하게 내가 보화 발견했는데 내가 돈 벌어 올 테니까 이거 딴 사람한테 팔지 마시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일당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뭐로 삽니까? 여러분, 뭐를 포기하면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우리 평생을 만 개, 십만 배를 다 모아놔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사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죠? 지금 감추인 보화, 그 후에 나오는 진주, 여기서 뭐라 그래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이 너 지금 뭐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딱 이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더 적은 것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너 가진 것 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준으로는 안 맞죠. 아이, 왜 저 사람은 가진 게 만불이니까 만불이고 나는 50만불이니까 50만불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준으로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너 가진 거 다. 여러분, 이게 뭐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보화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다른 비유에서 또 설명을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일당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새벽부터 와서 일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정오부터 일을 해요. 마지막에는요, 일 끝나기 한 시간 전에 사람을 데려와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 나오는 한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가 있죠. 그것은 한 사람의 일당이에요. 한 사람의 일당. 그런데 먼저 온 사람부터 주는,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만 일한 사람, 그 사람한테 일당을 주는데 한 달런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먼저 온 사람들 그때부터 눈이 벌쩍 뜨이죠. 이 사람은 한 사람만 일했고 나는 지금 10시간을 일을 했는데 12시간을 일을 했는데 그런데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랬더니 일찍 온 사람들이 이제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막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한 시간만 하고 어떻게 똑같이 받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건.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나하고 어떻게 계약했어? 한 달한테 하루 일당 맞아 안 맞아? 막 그건 맞지요. 그럼 그거 너 가지고 가. 그럼 끝이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새벽부터 일한 사람의 위치였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시냐는 말이에요.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제가 이걸 좀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모태신앙들이 있을 거예요. 또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께 딱 내 것을 드리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에 있던 강도 그 사람은 평생을 자기만을 위하고 남의 것을 약탈하고 그래서 강도잖아요.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둘 다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차별이 있습니까? 더 좋은 구원이 있고 덜 좋은 구원이 있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천국에 가면 5스타 방이 있고 2스타 방이 있고 여러분 이 호텔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최고급 호텔 막 그런 데 있고 뷰도 좋고 또 그냥 1, 2스타 같은 데는 창문 열으니까 옆에 벽이고 여러분 천국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천국이 아니지요. 그거는 천국에서 차별받은 그게 천국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구원이에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뭐 특별하게 뭐 헌금하고 봉사할 필요가 없겠네요.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그 비유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 한 시간 일한 사람은요. 아침부터 와서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뽑혀갈 때 이 사람은 그 패배감, 자기 인생에 대한 모멸감, 이런 고통의 시간이 그렇게 길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 나는 지금은 예수 안 믿고요. 죽기 직전에 탁 믿고 천국 가면 돼요. 그럴듯하죠? 여러분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기에 참 행복이 있는가? 그거는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의 저주 아래, 고통과 파멸과 고생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더 오래 길어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이게 진짜 아니에요? 나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 한 시간만 일한 사람이 얌체같이 한 시간 한 것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만큼 이 세상에서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마귀에게 짓눌려서 고통당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 가서 예수님 우편에서 마지막에 구원받은 그 강도 만나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 분명히 할 겁니까? 할 겁니다. 이 예수를 내가 미리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이 보화의 값어치를 아는 만큼 우리는 다른 것이 복이 돼요. 여러분 그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와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죄에서 멀어집니다.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요 여러분 우리 지갑이 열려요. 훨씬 쉽죠? 그렇죠? 훨씬 너그러워져요. 아주 그냥 막 구두쇠같이 그렇던 사람이요. 열려요.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진짜 막 1불, 2불 가지고 벌벌 떨던 사람이 은혜 받았는데 한 번은 그때 한 30명 정도가 식당을 갔는데요. 자기 크레딧 카드로 쓱 긋더라고요. 제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아니 이상하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절대로.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해방된 거예요. 묶였던 데서. 무조건 돈 잘 쓴다고 그게 은혜 받은 증거는 아니. 거꾸로 그렇게 여러분 대입시키면 안 되고요. 내가 가장 약했던 부분에서 해방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감추인 보배, 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지식인이에요. 학자예요. 정말 이때 당시에 헬라 철학에 능통했고 또 율법에도 능통했고 사도 바울이 이 사용한 언어가 한 다섯 개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뭐냐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을 내가 만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 다 이건 배설물이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화 오늘 본문의 일꾼이 언제 발견했습니까? 아마 이건 제 상상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때 이 장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44절에 나오는 이 본문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거기다 감춰놓고 갔어요. 여러분 땅에다 파묻었는데 이게 어떤 피난을 가서 그 사람은 죽고 또 다른 사람이 밭을 사고 또 그 사람이 딴 사람한테 팔기도 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보석, 이 보화를 담은 이 상자가 더 겉으로 올라옵니까? 밑으로 파묻힐까요? 예? 더 파묻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밭을 지금 막 일극 위에서 이렇게 하는데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그냥 대충 삽질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보석함을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은 아마 열심히 자기가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땅을 파고 뒤집고 경작하고 하다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제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거든요. 예수를 안 믿어도요, 진리에 대해서 정말 갈급해서 막 여기저기 그냥 뭐가 진리일까 막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별로 영적인 건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그래서 눈을 켜고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만 다니면서 사귀고, 그런 사람들은 이 보화를 발견할 기회가 참 많지 않아요. 왜? 관심이 거기 가 있질 않아요. 이 육신적인 거에 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계속해서 땅을 팝니다. 오늘 맡겨진 거 하면서 그러다가 보화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 최선을 다해서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발견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은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들에 의해서 확장됩니다. 참 우리가 이거 제가 이 우리 고등학교 때 학생회 있을 때 우리 친구들하고 변론을 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뺏긴다는 얘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뺏기는 겁니까? 뺏겨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분명히 그랬잖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거든요. 아니 천국이 침노를 당하면 마귀도 올라가서 침노하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온 마음을 다해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 얻으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널브러져가지고 뭐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안 돼요 여러분. 참 우리 교회도 과거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맞아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통로를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게 말씀, 기도, 예배, 교제, 우리 성찬식, 성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때부터는 싸우는 거예요. 이걸 지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것은 신약, 구약 그러죠. 옛 언약, 새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 이거 주세요. 안 주면 굶어가면서 밤새 가면서 내놓으라고 떼쓰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바른 목적을 위해서 바른 동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그거 거부 못해요. 그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시면 성경이 가짜가 되는데요.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게으르고 태만해서, 여러분 그건 게으른 거예요. 그거는 그런 자들은 천국 발견 안 못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화를 발견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포기돼야 그 예수 그 보화가 내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너무 잘 알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우리 이민 와서 첫 차를 샀을 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 뭐 이 지역은 그래도 차가 없으면 거의 생활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뉴욕 같은 데는 달라요. 거기서는 서브웨이가 잘 돼 있어서 저희도 이민 와서 3년 만에 차를 샀어요. 그것도 유즈드 카를. 그걸 위해서 이제 돈을 모으고 하지요. 여러분 집을 사는 거로 하면 아마 훨씬 쉬우실 거예요. 처음에 집 사는 거. 그냥 뭐 이렇게 뭐 넋 놓고 있다 그냥 톡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뭐 한국에서 그만한 돈을 가지고 오신 분 계신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건 쉽지 않아요. 대부분 모으고 계획을 세워서 착실하게 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집을 소유해요. 근데 뭐 미국에서는 집을 소유한다 그래서 그게 다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모기지로 남아 있지만 그래도 내 거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을 사기 위해서도 조금 우리가 세이브를 하죠. 함부로 막 그렇지 않죠. 아,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라. 그런데 갑자기 가구 들여놓고 뭐 커튼 다 갈고 그러지 않잖아요. 집을 살려면 지금 내가 렌트에 사는데 거기서 또 가구 새로 들여놓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야 조금 참자. 우리가 지금 한 몇 년 후면 집 살 것 같으니까 그때 우리 가구도 바꾸고 그렇게 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보아 발견 못해요. 또 여러분 많은 사람이 보화를 발견을 해요. 그런데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아, 뭔가 좀 귀중한 것 같아. 그런데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 그냥 파묻어 놓고 뭐 있겠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께 말하는 자는 적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은 적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다른 사람과 얘기하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아주 역설적인 겁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다 알지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그것만 쳐다봐도 그분만 쳐다봐도 우리의 삶에 오는 역경과 고난과 오해와 절망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만나기 위해서는 저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화를 사야 합니다. 그래야 만나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도 이상해요. 우리도 어떤 생각에 딱 잡히잖아요. 그럼 봐야 될 게 안 보여요. 봐야 될 게 안 보여요. 여러분 욕심의 마음에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여요. 제가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그 중고차를 사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여러 사람, 제가 생각에 아마 거의 10명은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운전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갈 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흥정을 하다가 그냥 걸어 나올 수도 있다. 당신이 아무리 마음에 든다 그래도 걸어, 아무 티도 내지 말고 걸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10명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 빼놓고는요, 다 그걸 다 어겨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일단 보고 시운전 해보니까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제 그게 얼굴에 딱 비쳐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걸 딱 눈치챕니다. 그리고서 이제 안 깎아줘요. 100불도 안 깎아줘요. 근데 살라고 한 그 주인은 막 이제 속이 타는 거예요, 이제. 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꾸. 아,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얘기한 건데. 근데 한 사람은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나가면서 아주 처음에 얘기했던 그 가장 낮은 금액, 그걸 딱 제시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운전해서 몇 마일 오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그거 사왔어요. 근데 그건 새 차였어요. 새 차는 더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이걸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 욕심에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 마음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렇죠? 큰 남자가 여자를 쫓아다녀요. 그때는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오직 그냥 직장에서 진급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은 그거, 이것을 위해서는 영혼까지도 팔을 거예요. 그냥 뭐 구원이고 뭐고 그냥 이것만을 위해서라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다 그 영향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왜요? 그 이유는 보화가 뭔지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그게 은혜라고요. 보화를 제대로 알아가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베다니 문둥병 그 집에 문둥 그랬다 난 사람 집에 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300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사람의 1년 이상의 연봉이에요. 300일을 일한 거니까. 여러분, 300일은 일 안 하잖아요, 보통. 주일날만 쉬어도 300일이 안 돼. 300일 조금 넘죠. 할라데이 빼고 토요일까지 일한다 그러면 아마 300일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에 가지고 있는 그 값어치 있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그 말이야. 여러분,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 변화된 삶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삭개오 같은 사람. 여러분 아시죠?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아마 굉장한 갑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뭐 한 거 없어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좀 거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령이 삭개오 마음을 움직였겠죠. 뭐라 그래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생한 것이 있다면 내가 네 배로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때 그래 내가 지금 재산이 이 정도 되니까 반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서 4배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만큼 남으니까 이것만 갖고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나에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난 필요 없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여러분 실력도 있고 배경도 좋고 사람들 앞에 인정도 받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게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아주 뭐랄까 아주 전적인 변화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는 신자라 그러고. 그래서 그 미국 분이 쓰신 책이에요. Radical Christian. 그게 뭐냐, 아주 급진적인 변화. 그거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도 나와 있어요. 왜? 그런 분이 너무 없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냥 조금 윤리도덕적으로 나아지고 그냥 조금 막 차분해지고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난주 말씀대로라면 주인은 안 바뀌었어요. 내 마음은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나만을 위해서.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저 더더욱 아니고요. 보화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지식이 있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아직 밭에 감추어진 보화지 그것이 발견되어서 내 것이 된 게 아니에요. 밭에 보화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값어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것을 희생할 생각은 더더욱 없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이 보화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그래요. 다른 뭐 부모나 자식이나 다른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보화를 발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사실은요, 발견을 했는데 야 정말 이 보화는 모든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보화를 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가만히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지나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내가 너무 손해본 거 아니야? 의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보화가 요즘 시대에 발견했다. 그러면 이 보화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저기서 뭐 요새 뭐 셀폰 가지고 별거 다 하잖아요. 자꾸 조사해 볼수록 이 보화의 가치가 더 커지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화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고 이 값어치도 더 올라가고 더 귀해지죠. 더 귀해져요. 알면 알수록 더 귀해집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조금 아까 여러분 우리 찬송 불렀죠? 예배 전에.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예, 아멘은 잘하시죠. 그렇죠? 지금 정말 이 세상 모든 것하고도 내가 이 예수님 안 바꿔. 여러분 그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사탄이 시험할 때 나에게 절해라. 그럼 이 온천 만물 다 네게 주겠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마귀가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이 그래 예수 믿는 거 좋아. 아이 그럼 교회도 열심히 나가야지. 아이 그런데 요 정도는 세상 사람은 다 하잖아 지금. 뭐 이거 가지고 뭐 네가 뭐 특별하게 이렇게 나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타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우리 목에다 딱 칼 대고서 너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럼 내가 너 죽일 거야. 너 예수 부정해? 그러면 내가 안 죽일게. 이렇게는 안 해요. 왜? 마귀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과거에 많이. 지금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자기한테 더 손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 그랬잖아요. 순교자 피는 교회에 뿌리가 된다고. 초석이 된다고요. 여러분 순교자가 많이 나온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대한민국은 왜 지금 이렇게 됩니까? 수많은 순교사들이 나왔거든요. 마귀가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은근히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씩 희석시키고 작은 것 가지고 타협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이 가치관을 싹 옛날로 돌아가게. 아 그래 예수 믿는 거 좋지. 아 열심히 믿어야지. 아 그런데 돈이 많아야 되잖아. 그래야 네가 좀 육신도 편하고 다른 사람들도 따르고 막 그러잖아. 여러분 돈 다 갖다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이 재물에 대해서 그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는 거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꾼처럼 열심히 땅을 파고 그런 자에게 보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계속 우리의 관심을 딴 데로 뽑아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눈 떼지 않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주신 은혜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영적 전쟁에 전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자꾸 은혜 받기는 쉽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 사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은혜 떨어뜨리기는 은혜 쏟아버리기는 너무 쉬워요. 사실은 그게 쏟을 게 아닌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기도라는 통로를 주셨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어디로 이사 가는 게 성령 인도냐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알 수 있을까?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런 관심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이요 방어만 해요. 방어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죄 안 지려고만 하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귀가 알아요. 그런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엊그저께도 우리 금요 기도회했지요. 계속해서 이 캄보디아 언약선교신학교 또 우리 부띠아 목사님 계신 개혁장로교회 어메이징 그레이스 학교 그 교사들 그들을 방해하고 복음이 뿌리 내려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마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격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공격을 안 하면요, 마귀가 여러분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어요. 왜? 뭐 항상 방어만 하니까, 방어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마귀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떠나가지를 않아요. 생존 공격 안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만나서 어떤 다른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게 공격이에요. 영적인 공격들. 하나님의 나라,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교회들 위해서 계속 여러분 현대전쟁이 그렇잖아요. 이 보병, 그 군인들이 들어가기 전에 포를 쏘잖아요. 비행기로 쏘고 배에서도 쏘고 뭐 계속 포를 지금 우리가 그거 하는 겁니다. 세계 선교 위해서 여기서 아프리카에 이 중동에 캄보디아에 이북에 마귀의 왕국을 향해서 영적인 폭탄을 거기다 던지는 겁니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은 육신적으로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공격적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또 나랑 관계된 나의 기도의 영역이 점점 늘어나서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품고 기도하며 전파하는 그런 우리 엘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